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령 상태, 영혼의 상태가 깜깜한 어둠입니다. 깜깜한 어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 이래야 살다 죽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제 이런 그 안일한 그야말로 심령이 깜깜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어둡죠. 예수 안 믿으면 심령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심령이 지옥 심령 깜깜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는데 그냥 뭐 세워가면 자동적으로 주 안에서 빛된 자녀가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빛의 천국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오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깔고 닦아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감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빛 속에 거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빛 속에 거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빛의 자녀도 그래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들인데요. 어둠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이든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든이라는 말 같습니다. 네, 지옥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2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그랬어요. 어디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 가면요, 슬피 울고 영원히 이를 간대요. 빠르득. 코 이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와, 소름 쫙쫙 끼쳐요. 그럼 지옥 가면 이가는 소리 때문에 못 삽니다. 이가는 소리가 그냥 지옥에는 그 어두운 데서 이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겠죠. 빠르르 이상하게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 뭐 이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 그리고 그곳은 어두운 곳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곳.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술집이 아니라, 물론 술집도 가야 되지만, 가지 말아야 되지만,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한번 가고 싶어요? 호기심이 나요? 그건 어떻는지, 가면 못 돌아오는 곳입니다. 불신자는 여기에 갑니다.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상징성 속에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예,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줬는데 이 달란트를 다 썩이고 못 쓰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생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이더니, 이 어두운이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백성이죠. 이제는 주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빛이 됐다. 자, 그리고 한 곳에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들어가지 못하되 또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위에 있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위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많은 보석,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 등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랑불이 아니에요. 이 등불은 천국을 환히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걸려 들어가리라. 그래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지방이 또는 거짓말하는 것이나 결코 걸려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방 종교는 절대 못 들어가리라 이 말입니다. 왜 이방 종교는 전부 거짓이죠. 불교의 교리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팔정도, 뭐, 이런, 그 뭐, 어떤 이런 볼을 닦아야 뭐 어제 근마에 갈 수 있다. 참 거짓으로 인간이 꾸며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속된 것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가증한 일은 아주 더러운 일을 말합니다. 더럽고 또 거짓말하는 자. 예. 여러분이 혹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갑니다. 왜 그러냐면, 속이는 자거든요.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빛의 세상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영원히 이를 갈고 영원히 슬퍼하고 이게 슬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뭔가 잃어버린 상실을 감해서 오는 슬픔의 차원을 넘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속도 말하면 간이 녹아내리는 정도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극도의 인간 슬픔 이러다가는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의 슬픔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의식이 생생히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당하는 고통이 지옥고통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옥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랑 좋은 말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구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몇 개나 되는 건 모르는데 한 개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과 맞받고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 빛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천국 티켓을 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이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빛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빛만 쫓아갑니다. 어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문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합니다.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잠잘 준비를 하고 밤동안에는 잠잡니다. 그리고 해가 뜸과 동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해 뜨는가 동시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삽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술도 안 먹고 술집에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 재미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들이 몰라. 네가 개맛을 알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요 내 육신대로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타락된 인간의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분리에 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면 반드시 이 말씀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중생하는 겁니다. 중자는 거듭 중 다시 중 생은 생명생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처음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네. 할렐루야 네. 네. 번열 중학교에서 제가 교생 실습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중생회가 있더라고 중생회 이제 번열 학교 나온 분들은 아시겠죠 중생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김승희가 그 수업을 3시간 하고 하던가 4시간 하고 하던가 그 김승희 하고 정신을 못 듣는데 그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생회가 있어요. 중생회 중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본인 그니까 저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그 참 잘한다고 생각. 그래서 본인 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신학생이 많고 목사님 된 사람 많은데요. 그 중생회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예배 드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해야 돼요. 중생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머리 스타일을 새롭게 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 옷을 갈아입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머리, 두뇌, 이 어떤 생각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다는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오전에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전에 생각했는데요. 시작. 네. 하나님 빛이시고 가는 믿는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에게는 뭐가 없다? 어두움이 없다. 어두움이 없다. 얼굴에 어두운 그 표정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감이 충만한 얼굴 표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주 얼굴 표정이 찡그러져 있고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 얼굴 표정은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여러분도 모르죠. 네. 가족도 잘 압니다. 이웃 사람 잘 압니다. 얼굴 표정이 많이 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얼굴이 잘생긴 못생긴가 아니고 성형수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얼굴. 여러분 얼굴 표정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찡그리면 뭔가 불만, 불평이 가득한 것처럼 입안에 뭔가 사탕이 물려있는 것처럼 불퉁해가지고 그 신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문이 그렇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거든. 예수 안 믿으면 그 신문이 어때요? 캄캄한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어둠, 지옥 백성이다. 그러니까 많은 마귀짓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이 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밝고 안목이 밝고 말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 1서 2장 8절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8절에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준비 있습니다. 시작.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여러분 중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참 미워서 못 살겠다,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오기 싫다 정도까지 된다면 그 사람 불신자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는 거. 어둠에 있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행위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 빛의 자녀라는 거야. 빛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야. 아멘. 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지옥 갈 것도 망각하고 모른다는 거야. 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옥 갈 어둠의 백성을 천국 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여야 돼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를,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죠. 단감나무가 뭘 맺어요? 포도나무가 뭘 맺어요? 무화과나무가 뭘 맺어요? 빛의 자녀는 뭘 맺어요? 당연한 논리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죠. 네. 어두운 신명은요, 늘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늘 불만족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적개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의함이 일어나고요. 늘 거짓의 어떤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열매가 없고, 불행한 삶을 살고, 방황하고, 헤매면서 살게 되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어떤 참 그 교회의 직분이 중심을 맡은 사람도 예전에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늘 불만족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불만족이라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신명을 어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무엇에서 만족 얻은 자들입니까? 복음에서 만족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만족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성경 66권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런 만족이죠.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내가 값없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불만족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자체가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로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죠. 뭐예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가진 인격적인 선한 자질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착함은 그 선한 자질을 말하는데 이 자질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바뀐 자질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약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악이 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몇몇 열매는 모든 착한 열매를 맺는다는 착한 열매. 사람이 착해야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착해야죠.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이 대화가 아주 가시돋친 말을 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가시돋친다는 것은 그 심령이 가시가 나는 거, 은근기가 난 심령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착한 마음 사람이 착해야 돼요. 뺀질해가지고 미끄러져처럼 쪽쪽쪽 빠져다니면서 그 뺀질이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착해야죠. 착하다고 해서 어리석게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름하면서 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해서 어이가 뭐예요? 어려우잖아요. 행동이 올달라야 되죠. 그 행동 정직함, 삶의 성실함 이런 뜻이 여기 어려움이란 디카이의 수명이에요. 옛날 원문에 보면은 의로움, 예, 디카이오 슈네. 이건 여러분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예,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직함, 삶의 성실함.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착실하고 성실해요. 그 중간에 조금 하다가 그냥 막 내 팽이 쳐버리고 깽이 하면 다 던져버리고 못하겠다고 가는 그건 성실함 아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칠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뭔가 잘하는, 이 빛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그 의의를 구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가는 성실함,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실은 불변의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 그래서, 이 말은 꾸며낸 신화나 꾸며낸 동화 같은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제 원어의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실함이라. 그 불변성, 확고성, 확실성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이 세 가지의 열매를 고루고루 맺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스가랴서 8장 16절을 17절에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8장 16절을 찾지 마시고 스가랴서 돈 잘 잊지 않는 성경 구절이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놓고 시작. 자, 보세요. 빛의 자녀가 행할 일이 이러하다고 그러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러해야 되느니라, 이 이러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아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불신자. 불신자와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재판장에서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판단을 바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판단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속으로 다른 사람의 해하기를 도모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저놈 한번 갈아줄게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맞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방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대갚아주려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 헤아지려 겸하지 말라. 갈아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도 보면요. 꼭 갈아주거든요. 자기 한번 당하면 내가 한번 당해봐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갈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갈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세요.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 맹세는 인간이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한대요. 예.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대. 지난해 3월에 그 참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데이그룹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어요. 데이그룹. 데이그룹 회장이 최의순 장모님이신데 이분이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직접 그게 참여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경북 구미죠. 구미 언어교회에서 간증할 때 제가 그 참석을 했어요. 신문에 간건한 거 보고 저희 부부가 가서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이분은 충남 태안에서 태안농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건국대학을 나와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부품회사 대인그룹을 창건합니다. 이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언제 크리스천이 됐는가 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월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고2 때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들었대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크리스천은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핵심의 내용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냥 단순한 예수 행하는 설교 중 하나였는데 그 설교 때문 중에 이 최의순 장로님이 고이죠.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나처럼 가난한 학생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우리 가정 형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사는 형편이 지금 한 끼 끼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등등 금금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내가 꿈을 가졌는데 무슨 꿈을 가지고 가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마음속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자기가 외쳤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뭐, 중심도 살았으니까 그 말을 그렇게 했겠죠. 저는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반문했답니다. 자기 속으로.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예배당하고 자기 집하고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산 능선을 넘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산 능선을 넘는데 그 공동 요지가 있대요. 공동 요지를 넘어가야 된 집에 가려면 교회에서 그날따라 공동 요지 한 가운데를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공동 요지 어느 무덤 위에 앉아서 기도를 정말 고등학교 양이 거기에서 뭐 산에 공동 요지가 아무도 없잖아요.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런 사람 좀 특별한 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가 그날 설교를 듣고 꿈을 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에서 공동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분들을 위해서 엄청 많이 울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무슨 기도냐? 나에게도 꿈을 달라고. 내가 꿈을 가질 수 없는 행패인데 나에게 꿈을 달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엄청난 기도만이 정신 돌아온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눈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저희가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자기 귀에 들리듯이 생각이 나더래. 그 자기가 외우고 암송한 구절도 아닌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탁 불러드려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집에 가서 찾아봤겠죠? 아 그리고 교회 갔다 오는 길이니까 성경책을 거기서 찾아봤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대요. 또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즉각적으로 세 가지 꿈이 생기네. 그 세 가지 꿈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겠다. 농구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겠다. 두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사장이 되겠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다. 10개도 아니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세 가지 꿈이 생겨나서 그렇게 내가 평생에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세 가지 꿈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갔대요.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가 돼야지.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업의 사장이 돼야지. 내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야지. 그를 위해서 해외로 순교로 뛰었대요. 그래서 그는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허비할 시간이 그때부터 없었대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 무가치한 일, 감각적 기쁨만을 추구하는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꿈을 쫓다 보니까 어느새 꿈이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세 가지 꿈인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가 되어서 자기 모교의 건국대학 교수가 되고 또 큰 기업 대이그룹을 창업했는데 자동차 부속품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교회 100개를 세운다는 꿈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30여 개국에 교회 100개 이상을 세우고 작년 2024년 3월에 86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기 부모님 대천에 땅 1,000평을 팔아서 건축업으로 몽땅 들이고 자기 아버지는 95세까지 장수하며 교회를 숨기다가 소천을 했답니다. 충남 대천 황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치의순 장로님은 평생에 빛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지금 6월, 7월, 8월 그냥 열매가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가 이 계절을 보면서 열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을에 수확할 열매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의 평생에 수확할 열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뭔가 그들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별히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오면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어둠의 열매만 맺는 그런 심판받을 짓만 했습니다. 심판받을 짓.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가 되는데 반드시 그의 삶에 있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더 적용적인 적용적인 범위를 넓혀 생각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또 열매에서 무슨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잘 아는 무슨 열매? 무슨 열매? 네. 성령이 몇 가지 열매? 성령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게 빛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죠. 네. 그 어두운 열매를 맺지 마시고 불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마시고 불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가족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 불신앙의 열매죠. 어째서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하나님이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매사에 우리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이거는 생각해보라. 시험해보라. 이것은 네가 시험해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열매 없는 네가 참여하지 말고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절제하고 책망하고 스스로 책망해서 빛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의 성령 안고 열매를 맺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게 빛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것만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신앙에 득을 끼치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